예, 오늘 말씀 느헤미야 8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서의 핵심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느헤미야 7장에는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성벽이 완성된 후에 일어나는 영적인 대각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성벽을 완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벽의 완성은 외부적인 조건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말씀 집회로 모이고 기도회로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집회나 기도회는요, 여러분, 외부적인 조건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면의 변화,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말씀 집회와 기도회의 진짜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내부의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 가져오기를 청하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는 데서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백성들이 말씀을 청하는 데서, 말씀을 사모하는 데서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치 물컵에 물을 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물컵을 뒤집어 놓으면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물이 하나도 담기지를 않습니다. 아니, 물컵이 뒤집어져 있으면 물 속에 집어넣어도 그 컵에는 물이 담기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 집회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아무리 훌륭한 강사가 온다 할지라도,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내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외부 말씀 집회라는 외부적인 조건들이 만들어진 것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내 컵이 뒤집혀져 있다면 바로 세워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런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모함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특별한 인내심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메시지가 뭔가 재밌고 특별해서 그랬겠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읽었던 말씀이 그냥 모세의 율법책이니까 모세 오경 읽은 겁니다. 그런데 온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을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냥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8절 말씀 한번 함께 볼까요?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레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고 어른이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일어서서, 뭐 재밌는 걸 들은 것도 아니고 모세오경 읽는 것을 일주일 내내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들에게는요,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오랜 시간을 말씀 앞에 나왔던 거죠.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 설교가 길어지면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설교가 길어지면 힘들어할까요? 육신이 불편해서 맞습니다. 설교가 재미가 없어서 맞습니다. 목사가 잘못 전해서 맞습니다. 다 맞는 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 안에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드라마를 보고요, 쇼핑하고 인터넷하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할 때는 어떻습니까?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뭐 새벽이고 늦은 밤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5분만 더 해야지, 5분만 더 해야지, 그러다가 그 5분이 50분이 되고 5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피곤해도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하루는요, 제 큰아들이 피곤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 피곤하면 좀 저쪽 가서 쉬어라 그랬더니요, 쉬면서 친구들이랑 게임하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집이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겁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 피곤하다 그랬는데 친구들이랑 놀러 나갈 때는요, 또 힘이 나서 나가서 놀고 옵니다. 근데 잘 놀고 집에 와서 지훈아 이제 숙제해야지 그러면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피곤해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간절함의 차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리턴해야 하고 리빌드해야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지를 않습니다. 은혜를 주시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왜 그렇습니까? 은혜 안 주셔도 우리가 다른 곳에서 세상에서 이미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 은혜를 향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나이도 상관없고 시간도 상관없고 피곤함도 상관없고 그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들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보십시오, 그들은 말씀을 그냥 대충 들은 게 아닙니다. 권성으로 들은 것도 아니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십니까? 정말로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우리한테 정말로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서 듣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진학 정보에 귀를 기울입니다. 직장을 구하는 사람은 구인 광고에 귀를 기울이죠.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들, 그 정보들이 더 귀하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보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것은 세상의 소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이라고 삶의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는 것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남편에게 하는 말씀, 내 아내에게 하는 말씀, 김 집사님에게, 이 집사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씨앗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씨앗이 뿌려졌을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몇 배의 결실을 거두는가가 달라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내 삶에 어떤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가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했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울었을까요? 에스라가 낭독하고 제사장들이 풀어주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산 가운데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이 사실은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생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그 마음을 찌르고 그 아픔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비참해진 현실을 바라보게 되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 현실과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마음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멀리하고 죄를 사랑하는, 끊임없이 죄에 얽매이는 내 부족함이 말씀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참 그 한심한 모습에 끊임없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바울조차 자신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아,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참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은혜는 단지 내 비참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우리 9절 하반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울지 말라고 그 대신에 기뻐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영성을 회복시키는 세 번째 과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죄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슬퍼하면서 거기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요, 연약하고 맨날 실수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변하지 않는 그런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절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죄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던 그 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연약하고 한심한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이런 나 때문에 십자가 져주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받은 상처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삶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만족함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삶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의 힘이다라고, 주님 바라보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시선이요, 주님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게 되면 거기에는 기쁨이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거죠. 주님 바라보는 대신에 세상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게 하거나, 주님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대신에 세상의 유혹들로, 거기 거짓 기쁨들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주님 주시는 참된 힘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기쁨이나 세상의 힘은 진정한 힘이나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한순간에 바뀌는 거고요, 세상의 힘은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힘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주님에게서 힘을 얻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서 기쁨을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다 따라 나오는 행동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보십시오,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근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보는 것이 바뀌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는 네 번째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결국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듣고 잘못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지만 여전히 내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그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는 거지 제대로 된 회개나 돌이킴이 아닙니다. 미키 코엔이라는 20세기 중반에 LA에서 그 LA 지역을 장악했던 깽단의 보스가 있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다가요, 이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조직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안타까워하는 친구에게 이 미키 코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영화 배우도 있고 그리스도인 운동선수도 있고 그리스도인 사업가도 있는데 그리스도인 깽단이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냐. 내가 만약 깽단을 포기한다면 차라리 나를 기독교에서 빼달라라고 말을 하면서 깽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하였던 짐 바우스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보스를 따라가지 않고 나는 새로운 보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 새로운 보스인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다른 사람을 범죄함으로 인해서 돈 버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 그래서 나는 이 깽단을 떠나도 새로운 보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먹이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갱단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이 진정한 리턴이고 진정한 리빌드이겠습니까? 후회는 하지만 여전히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건 리턴이 아닙니다. 그저 잠시 멈춰 있었을 뿐이죠. 힘들어도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 힘들어도 무너진 내 삶을 하나하나 바로 세워가는 것, 그게 진짜 리턴이고 리빌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 청년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 찾아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나를 따르라라고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 그가 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근심하면서 그냥 예전에 그 삶의 자리로, 근심은 했지만 돌아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나서 그 삶의 방향이 변하지는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리턴이고 리빌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삶의 방향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바뀐 삶의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은혜를 받고 나서 아, 나 혼자 기쁘다 즐겁다 거기서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12절 중간을 보면요,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의 것들을 나눠주기 시작했고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자기 것들을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나눠주기 시작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다면, 정말로 우리 안에 은혜를 사모하는 것들이 충만하다면 우리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풍족해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나누어 줍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기뻐하는 사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나눌 때에 주님이 주시는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잖아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잖아요. 은혜는 나누면 몇십 배가 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으더라도 이렇게 내 삶의 방향이, 내 삶의 행동이 바뀌고 내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까지 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그게 진짜 리턴이고 리빌드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어디에서 힘을 얻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의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내가 먼저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아야 하고, 어쩔 수 없는 나를 보고 어쩔 수 없는 변치 않는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던 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힘을 얻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함으로 내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리턴이고 리빌드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리턴하겠다고, 리빌드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어딘가에서 멈춰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마음의 성벽 그냥 내버려 둔 채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 기뻐함으로 회복이 되고 그 힘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